자, 오늘 보게 될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8장 1절부터 우리 29장 40절 마지막 구절까지 말씀인데요. 내용이 길기 때문에 28장 1절과 2절 그리고 맨 마지막 29장 39절과 40절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집에서 한번 쭉 읽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민수기 28장 먼저 1절과 2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나의 예물 나의 식물 되는 화제 나의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드릴지니라. 29장 마지막 39절 40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 서원제나 낙헌제 외에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로 명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니라. 아멘. 자, 우리가 민수기 이제 28장 또 29장 말씀으로 왔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민수기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드려야 할 모든 제사와 그와 관련된 중요한 절기들에 관한 지침을 알려주십니다. 이 제사법과 절기법에 관한 지침들은 사실 오늘 본문 전에도 그리고 그 후에도 또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지금까지 수도 없이 여러 번에 걸쳐 반복해서 알려주신 지침의 내용입니다. 새로운 지침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미 출애굽기에서도 이 내용을 볼 수 있고요. 특별히 어디 가면은 이 내용이 좀 더 자세하게 잘 나타나 있죠. 레위기예요. 레위기에 가면은 제사법과 절기법들이 아주 자세하게 잘 나타나 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인 민수기 28장 29장에서도 이미 대부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던 제사법에 관한 지침을 또다시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먼저 질문해 볼 것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예전에도 여러 번에 걸쳐서 알려주신 제사법의 지침을 또다시 오늘 본문에서 28장, 29장에서 알려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지침이라는 말씀이겠죠.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본분은 제사요 예배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알려주시겠지만 또 다른 오늘 본문에서는 또 다른 이유를 한 가지 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제사법의 지침을 받는 대상이 오늘 본문에서 누구인가를 보면 왜 하나님께서 또다시 반복해서 이 제사법과 또 절기법의 지침을 주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이 지침을 받는 대상이 대부분 누구죠?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는 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2세들입니다. 2세들에게 새롭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지침을 그들의 부모에게서도 배웠고 지금까지 보아왔지만 또다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또 다시 확인시켜 주시는 내용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처음 출애굽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대부분 40년 광야 생활 중에 다 죽었고요. 이제 새로운 세대가 시작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제사에 대한 지침, 예배에 대한 지침, 절기법에 대한 지침을 다시 주시는 거죠. 그런데 그 1세들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이스라엘의 1세들이 애굽에서 건져진 후에 처음 부르심을 받고 이 제사법과 절기법에 대한 지침을 받은 곳이 어디였죠?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며 처음 이 똑같은 지침을 받은 곳이 어디였죠? 바로 예, 시내산이었습니다. 시내산. 그죠? 출애굽기 19장에서 20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처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내산에 있는 동안 우리가 레위기에서 보는 모든 그 제사법, 거룩하게 하나님 닮아가는 법, 뭐 절기법에 관한 지침들을 자세하게 주셨고요. 그때에 하나님이 약속도 함께 주셨습니다. 어떤 약속을 주셨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주는 이 율법, 특별히 제사법, 절기법, 하나님을 올바로 온전히 예배할 때에 너희에게 줄 언약 축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 약속의 내용이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에 나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가 이렇게 너에게 준 모든 율법의 지침들을 잘 듣고 나와 맺은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자, 이 약속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모든 율법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셨고요.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그 가나안 땅의 현실,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질 하나님 왕국의 현실을 미리 광야에서도 이 율법을 지키며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겠지만 광야에서도 그 나라의 현실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그 교회에서 이 율법을 지키며 예배드리며 하나님 나라의 현실을 미리 맛보고 증거하게 하신 거죠. 그런데 이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의 첫 세대가 그 이후에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이 하나님 왕국의 현실을 올바로 증거하며 하나님을 주신 지침대로 올바로 예배하며 광야의 여정을 잘 갔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고 하나님의 율법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예배가 타락함으로써 다 광야에서 멸망을 당하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스라엘 1세들의 실패로 모든 것이 다 끝났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아직 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이루어질 때가 아직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1세들은 실패하고 다 망했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백성들이 다시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는 그 약속이 하나님 백성에게 이루어질 날이 남아있다는 것을 다시 알려주시는데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오늘 본문에 예배의 지침을 다시 주세요. 2세들에게.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약속도 함께 또 주어지는 겁니다. 2세에게. 너희가 이 율법을 잘 지키고 나를 예배하면 나에게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또 이 약속을 2세들에게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어떻게 보면 그 1세들에게 주셨던 그런 언약을 맺으시고 주셨던 율법이 다시 반복이 되고 또 레위기의 축소판이라고 보면 됩니다. 레위기의 내용들이 아주 축소되고 요약되어서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볼 것은 이 율법을 새롭게 주시는 곳이 이제는 시내산이 아니라 어디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까지 왔어요? 가나안 땅이 보이는 모압 평지까지 왔다는 거죠. 즉 이제는 멀리 가나안 땅을 찾아가야 되는 그때가 아니라 가나안 땅을 바로 앞에 두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될 새로운 세대가 제사법과 절기법에 대한 하나님 왕국의 지침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1세들에게 주어졌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2세들에게는 더욱더 그 약속이 이루어질 날이 가까이 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죠. 1세들이 들어가지 못한 가나안 땅에서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 분명한 약속이 성취될 것을 바라보며 이 율법의 지침, 예배의 지침을 오늘 본문에서 받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인 민수기 28장과 29장에 보면 이 구약의 제사법과 절기법에 관한 전체 내용이 아주 잘 요약되어서 이스라엘 2세들에게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 읽지 않았죠? 그런데 처음 1절, 2절에 이제 하나님의 명령이 나오고요. 3절부터 본격적으로 제사에 대한 지침을 주세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 내용을 아주 잘 요약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 결론을 내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1절에 2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장 1절 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나의 예물 나의 식물되는 화제 나의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드릴지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제 제사법을 명하시는데 가장 먼저 명하시는 제사의 지침이 어떤 제사냐 하면 상번제라는 제사예요. 그 3절에 보시면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수양을 매일 둘씩 상번제로 드리되 라고 상번제를 명하십니다. 이 상번제의 내용이 3절부터 8절까지 나와 있어요. 상번제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 상이라는 뜻은 일반적인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영어로 하면 regular burnt offering each day, every day 라는 뜻이에요. 즉, 가장 먼저 주시는 제사의 지침은 365일 동안 매일매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는 지침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가지고 드리게 하셨냐면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두 마리를 하나는 아침에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해질 때에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어린 양을 잡아서 드릴 때에 함께 드리게 한 제사가 있어요. 그 곡식을 빻아가지고 떡을 만들어 드리는 소제 그리고 포도주로 드리는 전제와 같이 화제로 태워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했어요. 매일매일. 그런데 여러분이 한번 계산을 해보면 매일매일 365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흠없는 어린 양을 바쳐야 했죠. 그렇다면 1년에 몇 마리의 어린 양이 각 가정마다 있어야 했고 바쳐져야 했을까요? 예. 365 곱하기 2 하면 되죠. 아침 저녁으로 드리라고 하셨으니까. 약 730마리의 어린 양이. 그것도 그냥 양이면 안 돼요. 흠없고 1년 된 어린 양. 1년 된 어린 양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상번제로 드려져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어오는 9절에, 요걸 먼저 기억하세요. 그리고 나서 9절에서 10절에 보면 이게 이제 이 제사법이 조금 조금씩 그 날짜별로 매일 드리는 거가 이제 먼저 주어지고, 그 다음은 이제 안식일마다 드리는 제사가 나와요. 9절에서 10절에 보면 매주 안식일에, 즉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에 번제를 드리게 하십니다. 이 안식일에 번제에도 어린 양 두 마리를 번제로 태워서 소제와 전제와 함께, 즉 떡으로 드리는 제사, 포도주로 드리는 제사와 함께 하나님께 드리게 하셨어요. 그래서 안식, 매일매일 드리는 제사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안식일, 그 다음에 어떤 제사가 나올 것 같으세요? 그 다음에는. 그 다음으로는 11절부터 15절에 보면 월삭에 드리는 제사가 나옵니다. 월삭은 한 달에 한 번, 매달 첫째 날에 숫송아지 두 마리와 수양 한 마리 그리고 어린 양 일곱 마리를 번제로 잡아 소제와 전제와 함께 드리고요. 그리고 수염소 하나는 따로 속죄제로 드리게 하셨습니다. 상번제는 매일매일 번제를 아침 저녁으로 안식일에는 어린 양 두 마리를 번제로 한 달에 한 번인 매달 첫째 날에 드리는 제사는 번제를 드릴 뿐만 아니라 속죄제까지 따로 드리게 하셨습니다. 우리 번제는 다 알죠. 희생 제물을 다 태워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였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자신을 구별하여 전적으로 바친다는 의미가 있는 제사죠. 번제라는 것은. 그런데 속죄제라는 것은 특별히 죄사함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은 속죄제를 번제와 더불어 매 월삭일에 매달 첫째 날에 하나님께 드리게 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1년이 가는 거예요. 매일, 매 안식일, 매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함으로써.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따라오는 제사의 지침은 절기 때 드리는 제사의 지침입니다. 16절부터 25절에서는 가장 먼저 이스라엘의 가장 첫 번째 절기로 항상 알려주시는 절기가 뭘까요? 절기에 대한 지침을 주실 때 항상 첫 번째로 알려주시는 절기가 있어요. 사실 출애굽 구원 때부터 가장 첫 번째 오는 절기라고 보면 되죠. 바로 유월절이죠. 유월절 혹은 무교절이라고도 불렀죠. 출애굽기 12장에 가면 우리가 유월절은 너무 잘 알죠. 애굽 땅에 내려진 열 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의 심판에서 이제 건져지기 위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각각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각 집의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게 하시고 그리고 또 뭐하게 하셨죠? 피만 바르면 됐나요? 아니죠. 또 다른 지침을 주셨어요. 그 잡은 고기는 무교병과 함께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과 떡과 함께 먹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로부터 일주일간을 이제 무교절이라는 절기로 지키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이 먼저 오고 그 유월절이 있는 일주일을 무교절로 지키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이후에 이 일주일 동안에는 매일매일 무교병을 먹어야 했고요. 월삭 때와 똑같이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하셨는데 항상 소제와 전제와 함께 드리게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유월절 다음에 따라오는 대표적인 절기가 무엇일까요? 26절에서 31절에 보면 칠칠절이라는 절기를 주십니다. 칠칠절은 왜 칠칠절일까요? 유월절이 지난 후 칠칠이 49. 그렇죠. 그래서 49일이 지난 50일째에 오는 절기가 칠칠절이었어요. 유월절이 지나고 칠칠이 49, 49일이 지난 50일째에 오는 절기. 그래서 이 칠칠절에 또 다른 이름이 있었죠. 50일째라는 뜻의 오순절. 예. 그래서 오순절. 그런데 오순절이 나중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맥추절이라고도 불렀어요. 원래 오순절은 어떤 날이었죠? 49일, 유월절 날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죠. 그리고 이제 어디를 향해 갔죠? 하나님이 부르신 시내산에 갔어요.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율법을 받은 날이 이 오순절이었습니다. 50일 후에, 49일 후에 정확히는. 그렇죠? 그래서 그날에 시내산에 이르러 하나님에게 율법을 받은 날이 오순절이었어요. 나중에는 성령님이 부어지시는 날이죠. 예수님이 유월절 날 돌아가시고 성령님이 50일 후에 오순절 날 이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 율법을 대신하는 성령님의 법이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거죠. 어쨌든 그거하고도 연결이 되죠. 그런데 왜 맥추절이라고 불렀냐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날에 어떤 일을 하게 하셨냐 하면 추수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추수한 열매를 하나님께 바친 그날. 그래서 이날에도 번제와 속죄제를 소제와 전제와 함께 드리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따라오는 중요한 절기가 무엇이냐면 이제 29장으로 가는데 29장 1절에서 6절에 가면 나팔절이라는 절기에 대한 지침을 주십니다. 이 나팔절이 따라오는 거는요 유대인 달력에서 7월이에요. 7월. 그런데 유대인 달력은 항상 이렇게 음력이죠. 그래서 우리로 지금 따지면 한 9월 정도 돼요. 9월, 10월 정도. 이 7월의 첫날을 유대인 달력에서는 새해의 첫날로 지키게 하셨어요. 그래서 유대인에게 있어서 새해, 뉴 이어는 언제냐면 7월이에요. 이 7월의 첫날이 새해 1월 1일인데 이날이 나팔절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 있어서 뉴 이어는 해피 뉴 이어는 7월 1일이에요. 그들의 달력에서 나팔절. 새해 첫날로 지키게 하셨어요. 이날에 어떤 일을 하게 하셨냐면 나팔을 불어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음을 알리고요. 이날에 성회로 모이게 하셨어요. 다 같이. 그리고 하나님께 번제와 속죄제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소제와 전제와 함께 드리게 하셨고요. 그래서 이날을 이렇게 첫날로 드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팔절에 따라오는 날이 어떤 날이냐 하면 속죄일하고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이어는 29장 7절에서 11절을 보시면은 나팔절이 지난 10일 후에, 즉 나팔절이 7월 1일이면 언제일까요? 7월 10일, 유대인의 달력에 7월 10일을 속죄일로 지키게 하셨습니다. 우리 속죄일은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어떤 날이었죠? 물론 매번 매달 속죄제를 하나님께 드릴 때마다 죄사함을 받게 하셨지만 이날만큼은 대제사장이 온 백성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리고 어디까지 들어가게 하셨어요? 지성소까지 대제사장이 들어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날에도 똑같이 번제와 속죄제를 소제와 전제와 함께 드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12절에서 38절에 보면 초막절에 대한 지침을 주세요. 초막절. 이 초막절은 이제 장막절이라고도 불렀죠. 초막절은 7월 15일부터 옵니다. 유대인의 달력에. 15일부터 8일 동안 지키게 하셨어요. 즉, 왜 초막절을 지키게 하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내는 동안 하나님이 그들의 장막이 되어주셔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장막이 되어주셔서 그들을 인도해 주신 것을 기리면서 일주일 동안 초막을 지어서 그 안에서 지내게 하신 절기예요. 그런데 이때가 1년 동안 수고하여 거둔 모든 곡식을 다 저장한 다음에 지키는 절기였기 때문에 초막절을 부르는 또 다른 이름이 있었어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수장절이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날은 이 초막절에는 그렇게 모든 곡식을 다 저장한 다음에 지키는 절기였기 때문에 다른 절기와 달리 상대적으로 많은 제물들을 8일 동안 하나님께 번제와 속죄제로 바치게 하셨습니다. 이제 그리고 그것이 이제 전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뭐 이제 아시겠죠? 매일 드리는 제사, 매 안식일에 드리는 제사, 매 달에 드리는 제사, 그리고 절기,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 나팔절, 그리고 뭐였죠? 속죄일, 그리고 나서 장막절. 예,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지침을 절기별로 또 날별로 그리고 제사로 알려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 맨 마지막 두 구절, 29장 39절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 서원제나 낙헌제 외에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로 명한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니라. 자, 이런 제사뿐만 아니라 또 무슨 제사? 서원제, 낙헌제. 이런 것들은 자원에서 드리는 제사였어요. 이런 제사들도 함께 드리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가 이 내용을 쭉 보면은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제사와 절기로 가득한 삶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날마다, 안식일마다, 달마다, 절기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신 삶. 그뿐 아니라 이렇게 절기를 따라서 드리는 희생제물의 수를 우리가 한번 계산을 해보면은요, 어느 정도의 제물이 바쳐져야 했느냐. 각 가정마다 숫송아지 113마리, 수양 32마리, 어린 양은 전체로 1086마리를 매년 하나님께 바쳐야 했습니다. 물론 가난한 자들에게는 이런 양들이 없는 경우에는 비둘기 같은 걸로 바치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전체 구약에서 정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친 제물의 양이 어느 정도였을까요? 그뿐 아니라 번제와 이 속죄제 등과 더불어 하나님이 또 항상 함께 드리게 하신 소제와 전제를 한번 생각해 보면 고운 곡식가루와 기름으로 떡을 만들어 드리는 그리고 포도주로 드리는 이 전제 그리고 소제 그 양도 어마어마했을 거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일반적인 지침으로만 드리는 제사 절기가 이랬고요. 그 밖에도 아까도 보셨듯이 서원제, 낙헌제, 뭐 속건제, 화목제는 또 따로 수시로 드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사의 지침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만이 아니라 우리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드는 생각이 뭘까요? 아마 어떤 사람이 성경을 읽다가 계속해서 이제 읽다가 넘어가는 부분이 있죠, 가끔. 이런 제사법이나 절기법은 아 이런 뭐야 하고 넘어가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면 꽤 많은 부분은 넘어갔을 거예요. 출애굽기부터 계속해서. 그만큼 많은 횟수로 이 지침을 주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드는 생각은 하나님은 분명 제사를 원하시고 재물을 원하시는 분이다 라는 거라는 거죠. 아니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어마어마한 재물을 바치게 하십니까? 아마 그 의미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아니 그것들 다 모아서 차라리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아니 한 가정에 이게 이 말이 돼요. 이 양들 뭐 숫송아지들 그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그 생각이 나요. 마르다 마리아의 집에서 마리아가 귀한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장사를 드려줬을 때 가룟 유다가 뭐라 그랬죠? 아니 그거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면 더 잘 쓸 것을 왜 예수님은 그것을 가만 놔두시는가? 아니 이런 엄청난 재물이 바쳐지는데 가난한 자들에게 왜 안 나눠주시고 하나님은 그거를 받으시는가?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이 시편 51편에서 이런 고백을 했죠. 시편 51편 16절 17절에 잘 들어보세요.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아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제사와 이렇게 많은 재물을 그것도 여러 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명하셨는데 이런 하나님을 가리켜 다윗이 뭐라고 하고 있나요?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이다. 말이 안 되지 않나요? 수도 없이 매일매일 안식일마다 제사 때마다 절기 때마다 요구하셨는데 번제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제사였고 번제였고 동물의 피였고 떡과 포도주였다면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이 명하신 것보다도 더 많은 양의 재물을 바쳤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거였다면 내가 더 많이 드렸을 것이라.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많은 제사를 명하시는 하나님을 가리켜 하나님은 제사를 기뻐하시지 않으신다는 너무나 상반되는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아니 이렇게 제사를 기뻐하시지 않았다면 아 조금 몇 번만 하게 하시지. 왜 이렇게 수도 없는 제사를 바치게 하셨을까? 그런데 다윗뿐만 아니라 사무엘 선지자도 똑같은 말씀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은 번제나 그 밖에 다른 제사를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것,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더 낫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수많은 제사를 명하시는 걸까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상한 심령을 명하시고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명하시고 순종을 명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제사를 이렇게 수도 없이 명하시고 절기를 요구하시는 걸까요? 그것도 계속해서.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로 한번 같이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4절. 히브리서 구약 신약 성경 10장 1절에서 14절. 예. 좀 길기 때문에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기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이 말씀에 해답이 다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죄를 생각나게 하고 죄인됨을 깨닫게 하는 것에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되는 끊임없는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이 얼마나 큰 죄인들인지를 알게 하시고 매일매일 회개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죄사함의 은혜를 위해 나오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이렇게 수많은 제사와 절기를 지키게 하신 또 다른 목적이 있었습니다. 장차 그 모든 제사들이 가르치던 참 제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온전하고 영원한 한 제사를 끊임없이 바라보게 하신 겁니다. 계속되는 제사와 절기를 통해 끊임없이 회개하게 하시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드려주실 영원한 제사를 기다리게 하신 것입니다. 만일 구약의 제사와 그 제물의 피가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었다면, 그리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제사로 정결케 될 수 있었다면 어찌하여 계속해서 제사를 명하셨겠느냐 말씀하십니다. 그 제사로 죄 씻음을 받을 수 있었다면 또다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왜 있었겠느냐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하지 못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끊임없는 제사를 통해 원하신 것은 하나님 백성들이 죄를 깨닫고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상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 돌이켜 순종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것. 그런데 그것은 오직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 편에서 드려주실 영원한 번제와 속죄제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바라보게 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독생자로 드려주실 영원한 제사. 바로 구약의 모든 제사들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르치고 있었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성취될 날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까지는 끊임없이 제사를 드리며 절기를 지키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매일매일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는 상번제, 바로 우리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은 매일매일 예수님으로 인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된 교제를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매 안식일의 제물이시고 월삭의 제물이시며 유월절과 무교절과 칠칠절과 나팔절과 속죄일과 장막절에 참 제물이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덮어 하나님께서는 한순간도 변함없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순종한 자들로 참 번제로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자신을 온전히 바치심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출애굽기 19장의 약속도 온전히 성취되는 날이 온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되어 이제 천국에 속한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천국 백성들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구약에서 이 안식일과 매월삭과 유월절과 무교절과 칠칠절과 나팔절과 속죄일과 장막절이 가리키고 있는 하나님 왕국의 모든 현실들도 다 온전히 성취되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피로 모든 속죄함을 입고 죄와 사망과 사단에 종된 것에서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매 안식일이 증거했던 것처럼 참 안식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처럼 하나님 나라로 추수되어 모아졌습니다. 그리하여 매 주일마다 천국의 현실을 누리고 있고 이 땅에서도 성령님과 함께 광야의 여정을 성령님이 우리의 장막이 되시어 가고 있고 결국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나팔소리와 함께 영광 중에 변화되어 천국 안식에 들어갈 것입니다. 단번에 자신을 영원한 제물로 드리신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모든 제사와 절기들이 완전히 다 성취된 겁니다. 모든 율법의 요구가 완전히 다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피 흘리는 제사는 다 끝났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어떤 제사일까요? 먼저 방금 읽은 히브리서를 보면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시고 내어주신 그 몸,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우리도 그분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그분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각 제사마다 반복되는 단어가 나와요. 흠없는이라는 단어, 그 다음에 향기로운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니 희생제물들이 무슨 죄를 짓고 안 짓고 그런 것도 아닌데 흠이 없고 향기롭다라는 뜻이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왜 구약의 제물들이 바쳐질 때마다 이 단어들을 쓰게 하셨는가? 이유가 있다는 거죠. 바로 흠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모든 삶을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실 것을 가리키는 제물들이었기 때문에 흠없고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말씀을 쓰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3절로 한번 가보시겠어요?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3절.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절과 2절까지만 1절에서 3절까지 다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님께서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대요. 그런데 그 삶을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희를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께 자신을 향기로운 제물로 바치셨대요. 그러므로 너희도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랑을 증거하며 살아가라. 너희도 예수님과 같은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라는 명령이 어떻게 주어지고 있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우리도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드릴 예배입니다. 이제 예수님 안에서 피 흘리는 제사는 예수님이 다 끝내셨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다시 산 성도들, 천국 생명으로 다시 산 성도들은 이제 산 제사로, 즉 예수님의 삶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산제사가 너희의 예배라. 그런데 그 제사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순종하는 제사. 그 뜻은 무엇인가? 예수님의 삶을 사랑하는 겁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그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아니 성경은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그리스도처럼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제물로 우리를 받아주신다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2장 14절에서 16절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예수님이 온전히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께 자신을 바치실 때 우리도 그리스도의 향기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께 바쳐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상번제처럼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향기로 흠없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여러분과 저를 받아주십니다. 그러므로 더욱 저와 여러분은 이 악한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 뜻은 어디에 이제 나타나 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사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순종하기 위해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도 상한 심령으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순종하며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 삶을 히브리서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하세요. 히브리서로 한번 가볼까요? 히브리서 13장 14절에서 16절. 자, 이 말씀을 잘 한번 보세요. 13장 14절에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어떤 제사를 드리라고 하시나요? 예수님 닮은 제사를 드리라고 하시는데 거기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와야 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시냐 하면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어디를 찾으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 천국을 찾으며 우리가 들어갈 천국 본향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그곳에 계신 주님을 열망하고 그곳에 있는 내 주님을 온전히 닮은 삶을 바라보며 우리도 주님처럼 항상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찬송하는 찬미의 제사를 드리고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에게 증거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을 가지고 늘 선을 행하고 나눠주는 제사를 드리라고 하십니다. 이 같은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천국의 삶, 예수님의 삶, 그것이 우리의 제사라는 거예요. 그 삶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이미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이러한 삶으로 예수님의 향기를 내며 살아가라고 하시는데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의 향기가 납니다. 우리가 뭐 얼마나 잘 이것을 살아가서 나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의 향기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으시고 받으십니다. 그래서 더욱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야 마땅하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드릴 예배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더욱 예수님의 향기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를 예수님 사랑 증거하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 알려주신 모든 제사의 지침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천국에 속하여 하나님과 영원한 화목을 누리는 하나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피 흘리는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제사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흠과 점이 없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그리스도의 향기로 받아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더욱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그런 예배의 삶, 제사의 삶 하나님께 드리는 저희들로 더욱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